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은 에베소 사역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초기에 자리를 잡았는지를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했죠. 처음에는 아볼로가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말씀 사역을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던 여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게 잘 자리를 잡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후반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순탄하고 평탄한 과정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부흥하는 사역이 나타났고 후반부에서는 항상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결국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내용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말씀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후반부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을 보면 11절, 12절에서는 벌어졌던 사건이 나오고요. 13절부터는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11절, 12절을 볼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유 그리고 축사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 거죠. 본문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11절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원천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능력들이 행해지게 했다. 심지어 보면 바울이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한테 얹으면 병도 고침을 받고 또 귀신도 나간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질병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빌미 삼아서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적들이, 이사들이, 치유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였는가? 두 종류의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13절부터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이게 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지껏 나왔던 다른 반응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온화한 반응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네 하고서는 따라서 하는 사람들. 또 14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하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케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스케와의 일곱 아들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마술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에베소 지역에 도대체 제사장 아들들이 뭐 때문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제사장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술이나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노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대답을 하죠. 이것도 유명한 장면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나오는 반응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나와야 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으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어떻게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술이나 하고 이름이나 그냥 흉내를 내고 그래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분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습 말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겉보기만 따라서 하는 그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던 마술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다 회개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도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참 사역하는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우리가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길로 간 게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동네에 김상환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어요. 여의도 침례교회에 부흥회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또 저는 뭐 잘 김상환 목사님 어떤 분이 잘 몰라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구로구에서 노동자 사역을 하겠다고 했다가 아이들이 폐병에 걸렸던 이야기, 또 자녀가 죽었던 이야기, 뭐 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 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사역 초창기에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래서 일단은 흉내를 좀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열심히 흉내를 냈대요. 그래서 모션도, 어투도. 그래서 막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늘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와서 정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어째 꼭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김창희 목사님 좀 흉내를 내보자.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처럼 막 흉내를 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막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 그거를 아직도 기억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막 흉내내는 걸 하세요. 정말 똑같이 하십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낼 수도 있고 김창현 목사님 흉내를 낼 수도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품었던 원래의 마음, 지금은 뭐 조용기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이 다 훌륭한 목사님인지 아니 이런 것을 차치해 놓고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와 동일한 믿음, 그와 동일한 그런 헌신으로 사역하면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들도 사용하신다. 나도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앞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또 박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흉내를 내려고 했다는 이런 정도만 봐도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은 유대인들만 보인 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모였습니다.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아니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잘못했던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술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바울을 흉내내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헬라인들이 또 있었어요. 똑같이 마술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바울을 흉내내서 돈벌이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들을 책을 다 갖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고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이 마술로 먹고 사는 것을 그만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술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이, 뜻밖의 사건들이 또 펼쳐져서 한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쉽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더 정돈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 행동하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격하게끔 해주셨다고 해서 다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에 나타났으면 당연히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서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있을까? 말씀을 가르쳤는데,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 충만 입게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처럼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결실이 없을까?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사역을 잘 감당한 다음에 항상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반부에서는 항상 순탄했지만 후반부에서는 늘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결국 사역지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해도 결국 좋지 못한 결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을 하건 학교생활을 하건 내가 최선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도 좋지 않은 결과나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내 딴에는 용기를 내고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고 만나기도 해주고 또 혹은 이런저런 격려를 해주었을 때에 그때에 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바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항상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옮기고 두들겨 맞고 옮기고 참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 좋지 못한 반응을 그렇게 반복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다시 2차 선교행을 또 떠나죠. 2차 선교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역을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용기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은 반응들만 있을 수도 있죠. 크게 부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기뻐하거나 스스로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이후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그건 주님의 몫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나쁜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물론 게으르고 나태했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 하고 맡겨진 일들을 세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잘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작년에도 다 경험을 했죠. 올 한해 어쩌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좋은 결과들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과 결과가 내가 나를 좀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또 바울이 하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더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또 쫓겨날 지경인데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보냄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결과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크건 작건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때로는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더딛게 하는 자로,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 때로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섬기며 사역할 때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 기대한 만큼 혹은 내가 노력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실망하고 낙담할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나타나는 열매들로 인하여, 결과들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혹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